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허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허감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허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어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희성 목사님께서 허감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허감 재앙은 이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열 가지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뭐 거의 가장 유명한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열 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 말씀을 본문을 읽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 바로 왕과 마치 씨름을 하시듯 아웅다웅하시며 이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 바로 왕을 바로 보내실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바로 왕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아침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진심에 저희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이 수천 년 전 역사에 일어났던 그저 애굽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한 그런 일로 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하여 저희가 주 앞에 항복하는 말씀 그 사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종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 주실 것을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열 가지 재앙이라는 이 용어를 좀 재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기 이 열 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이 본문 전체 중에 이 재앙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마카라고 부르는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박이 내리는 그 사건에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열 재앙의 어디서도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보다 이 열 가지 사건들을 더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이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제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열 가지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열 가지 사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표라는 단어, 마크라고 번역이 됐죠. 이 단어가 아까 저희가 봤던 10장 2절의 표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징, 마크라는 사인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그 사인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거죠. 미국에 처음 와서는 제일 어색했던 게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인입니다. 스탑 사인은 어떤 사인인가요? 스탑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살살 가다가 주변을 돌아보고 그냥 가라는 사인 아니죠. 그 앞에서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스탑 사인,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열 가지 재앙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이 열 가지, 오늘은 표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열 가지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통해서, 이 마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얘기를 이 열 번이나 반복되는 표적들을 통해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메시지,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이 열 가지 표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이 열 가지 표적의 서문, 서곡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뱀이라는 단어입니다. 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고,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막 던졌더니 그것들이 다 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뱀이란 단어는 여러분 출애굽기 전 아니 구약성경 전체에서 총 14번이 사용됩니다. 14번 중에 딱 이 출애굽기 7장에서만 뱀으로 번역되고 나머지 모든 다른 모든 본문들에서는 다 뱀이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에스겔서와 욥기 말씀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여기 바다 괴물이 아까 뱀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탄닌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에스겔서 2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여기 큰 악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탄닌, 아까 출애굽기 7장에서 뱀이라고 번역됐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지팡이를 던지니 그게 뭘로 변했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길다란 배로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 커다란 거대한 바다 괴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시면 리워야단이라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다 괴물입니다. 이 어떤 짐승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리워야단과 같은 파충류와 같은 모습일 거고, 마치 양서류와 같이 바다에 살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만약에 지금 나타난다면 아마도 상상해보건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이 무대를 가득히 채울 만한 커다란 괴물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출애굽기 7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80이 다 된 모세, 그리고 83세의 아론이 그들의 노구를 이끌고 바로의 궁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저 멀리 그 아마 굉장히 층고가 높은 천장이 높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화려한 웅장한 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저 높은 곳에 앉아있고 그 주변에 신하들과 군대들이 가득히 있었을 겁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지금 압도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거기에 거대한 바다 괴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괴물을 보자마자 바로 요술사들과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와서는 다 같이 지팡이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바다 괴물과 같은 종류의 바다 괴물들이 거기 가득해졌습니다. 지금 이 괴물들과의 전쟁이 바로의 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7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지팡이가 변한 그 바다 괴물이 다른 모든 뱀들을, 모든 괴물들을 다 집어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단어를 자주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단어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서 삼키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7장 12절에 삼켰다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가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바다 괴물들을 삼켰을 때 한 번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했을 때 홍해가 그들을 삼켰더라 할 때 이 삼켰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홍해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디 이와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주이십니다. 여러분 7장 저희가 그 좀 전에 잠시 읽었던 그 열 가지 표적의 서곡과도 같은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그리고 나서 7장 8절부터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바다 괴물들과의 전쟁 안에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실 수 있는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작해서 열 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이런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것이 신들 안에서의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 신들이 애굽의 그 중요한 자연 환경들을 다 주장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신은 하피라는 신입니다. 이 하피가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해서 나일강 주변의 땅들을 비옥하게 만들고 최대 사모자까지 가능한,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문명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나일강 하피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을 치시자 그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강으로 피로 변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흑암 재앙은 태양신의 이름은 라입니다. 라, 한 글자입니다. 라라는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치고 계십니다.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벌이고 계시고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무릎 꿇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 그게 열 가지 표적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애굽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애굽의 신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대사회의 세계관, 이들의 신화, 이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와 권력이 더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돈이 더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실직이 더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온 질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저희의 삶을 사로잡을 것 같은, 삼킬 것 같은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심지어 죽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열 가지 표적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붙들고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붙들고 계셨는데 그 나일강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자마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나일강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잃어갑니다.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 더 이상 생명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니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모든 물고기들이 죽고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양서류들, 개구리들이 뛰쳐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들이 가득해집니다. 개구리들이 가득해지니 양서류니까 물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갈 물이 없으니 개구리들 어떻게 돼요? 죽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이 시체가 되어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가 꼬입니다. 여러분, 이로도 번역할 수 있고 목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와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파리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와 이가 가득해지니 애굽 전역에 여러분 이것들이 뭘 옮깁니까? 병을 옮깁니다. 그래서 전염병 재앙이, 전염병 표적이 다섯 번째로 나타납니다. 전염병이 가득해지니 여러분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옮아가니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옮아가겠죠.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피부병, 종기가 옮습니다. 온 세상이 망가져 생태계가 다 망가지니 그것이 하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늘에서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곱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표적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기 동풍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한 번만 나와도 되는 단어인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일부러 이 동풍이란 단어를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풍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동풍,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 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저희가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이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메뚜기 떼가 몰려왔던 여덟 번째 표적이 지나간 이후에 아홉 번째 표적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흑암이 내립니다. 이 바람, 루아흐라는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여기 신이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장 0절로 세상이 회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사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자마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이 열 가지 표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열 가지 표적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2020년에 출간되었던 책인데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입니다. 김완이라는 작가가 특수 청소부인데요, 이분은 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죽은 사람들의 그 뒤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집을 청소하는데, 보통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할 때는 보통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걸 정리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가서 그 집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을 반추한,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2020년에 출간돼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읽었는데, 한번 들었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 부분을 발췌해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출한 것처럼 잠을 자듯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사망한 경우 2, 3일만 내버려 두면 엄청난 양의 피와 액체가 몸에서 쏟아져 나온다. 목을 메고 숨을 거두면 직립한 채로 늘어진 사체가 근육을 조절하는 힘을 잃은 탓에 온갖 오물에 배설해 놓는다. 사람이 죽으면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온갖 장기가 부풀어 오르고 풍선이 팽창하다가 폭발하는 것처럼 복부가 터지며 온갖 액체를 몸 밖으로 쏟아낸다. 인체의 유기물질과 체내 수분이 함께 쏟아진 뒤 부패하면서 지하의 창문과 벽을 넘어 골목 어귀까지 이토록 비극적인 냄새를 뿜어댄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오늘 이 모든 만물들이 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국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인생은 사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자녀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국가가 살려면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간 어떤 직업과, 그래서 그들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붙드셔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붙들어야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내가 지탱하고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니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이 열 가지 표적을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봐야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 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자주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어린 시절마저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는 어려서 이 애굽의 이 공주의 손에 가서 길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거기서 40살을 살았거든요. 아무리 어렸을 때 유모가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다 할지라도, 그럼 그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의 그 거대한 세계관과 그들이 일구어 놓았던 그 찬란한 문명 아래서 애굽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아주 실증적으로 바라보면서 자랐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그의 동족이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고 관원을 찾아가서 죽였던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경험하자마자, 그걸 그 일을 하자마자 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반문합니다. 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모세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사실 모세도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뭐 길게 사신 분들은 50년, 60년씩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이렇게 세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봐야 5, 6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의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한국을 거의 모릅니다. 본인들이 미국인인 줄 압니다. 뭐 미국인 맞죠? 미국인인 줄 알고 미국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을 살았답니다. 애굽의 그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 아래서 400년 동안 그 문명이 완전히 젖어서 산 겁니다.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에 완전히 젖어서 애굽 사람이 다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홍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러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바로왕을, 애굽 사람들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열 가지 표적, 열 번이나 반복해서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다 설득하셔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만물이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설득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표적을 읽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선교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열 가지 표적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제목합니다. 이 열 가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이 이 바로 회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이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완악한가?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열 가지 표적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바로가 그래도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열 번 만에 회심했네요. 여러분 열 번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구약성 아니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관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면, 아홉 번이 되면 그거는 정말 완벽한 수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수 9에다가 1을 더하면 그거는 뭐 하나 더할 것 없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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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수가 되는 게 10이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상징적으로 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왕은 10번 만에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항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설득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표적들이 열 번밖에 안 됩니까? 열 번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와서 기도하러 옵니다. 그때면 새벽 예배하는 자리가 막 늘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조금만 숨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내가 스스로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했었는데 내 은행에 잔고가 조금만 쌓이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이 돈이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더 이상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단 열 번밖에 설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열 번이 뭡니까? 여러분, 제 인생 40년이 넘도록 하나님 평생토록 내 인생을 설득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설복하고 항복하고 나아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설득해 오셨는데 여전히 조금만 내가 살만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도 변하지 않는 실패하는 늘 넘어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네, 이 본문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네, 4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제9시쯤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9시쯤에 온 땅의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언어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이 언어를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이거를 70명이 넘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이거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면 출애굽기 10장 아까 저희가 읽었던 21절 이하에 흑암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어둠이란 단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란 단어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통일한 흑암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흑암이, 구약 성경의 이 흑암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구나. 3일 동안 애굽 온 천하가 어두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간만 빼고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제 9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니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세상이 해체되어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소리를 지르시며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해체되니, 그분의 생명이 사라지니, 소멸하니, 사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께서 죽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예수께 어둠이 다 내려서, 여러분 어둠 다음에 열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습니다. 창조의 정점이었던 모든 생명들이 사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위에 어둠이 임하자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3일 동안 온 땅에 어둠이 3일 동안 임했는데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에 3일 동안 계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예수님을 이 자리까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무슨 뭐 날시시스트입니까? 나를 알아주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뭐 날시즘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설득하고 우리를 설복하시기 위해 애쓰셨던 거고, 결국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하고 항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못 삽니다. 주님 안 계시면 저는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내 가정 못 삽니다. 주님, 내 자녀들 붙들지 않으시면 내 자녀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설복당하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짧게 이야기 드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저희 공동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세요. 토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후쯤에서 저희 공동체에 이 순에서 함께 그 개업한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하러 찾아갔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DC에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 굉장히 이렇게 주차 자리가 없을 거라고, 붐빌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미리 도착할 수 있게 시간을 재고 미리 도착해서 좀 이렇게 근처를 다 돌아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잘하고 늦지 않게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시간 어쨌든 늦지 않으셨던 분, 저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다른 집사님들 모시고 같이 오셔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사소한 일이었는데, 아유 주차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딱 갔는데 주차 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주차 자리 하나 달라고도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코끝에 호흡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 붙드셔서 사는 겁니다. 잠깐 아플 때 병원에서 당신 아프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지 않으시면 오늘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양했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기쁘나 슬플 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게 언제든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나 계셔주십시오. 주님 안 계시면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여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안 계시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KCPC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 계시면 한숨도 쉬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설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그 표적 앞에 결국에 항복하여 주님 의지하고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